제가 그저께 한 뉴스를 접하고는 진짜? 에이 설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뉴스가 뭐였냐면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이 우승을 했다는 겁니다. 네, 한국 선수들이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저는 처음에 그 뉴스를 보고 에이 설마, 에이 별의별 이상한 뉴스가 판을 치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틀 정도 지나고 어제 아 진짜라고 모든 이렇게 매체에서 뉴스들이 다 뜨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진리처럼 보이는 거짓이 넘쳐나고요. 거룩으로 포장된 악이 우리 가까이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누굴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그 정체성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미혹하는 가짜 삼위일체의 최후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서 왕노릇할 자들의 누릴 그 영광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악을 분별하고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을 보시면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가짜 삼위일체라고 제가 아까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있었는데 이새 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짜 삼위일체가 세상의 모든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으로 상징되어지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잘 분별하고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오면서 우리는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하시는 장면들을 고루 펼쳐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짜 삼위일체 중에서 두 악한 영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는지 그 앞절에 있는 요한계시록 그 19장 20절을 보시면 알수 있는데요. 그 19장 20절에 보시면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거지 선지자가 산채로, 네, 우리가 지금 살아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 있는 채로 유황불이 끓는 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짜 삼위일체 세영 중에 두 영이 그렇게 산채로 끓는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는 방금 확인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용, 이 존재는, 이 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이 1절부터 3절, 그리고 7절부터 10절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시각적으로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보시듯이 사탄에 대한, 이 용에 대한 심판은 두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결박이 되어서 무저갱에 갇히고 천년 동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잠시 풀려나는 이두 단계를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천사가 무저갱에 그 용을 봉인한 후에 그 상황들, 용이 무적행에 봉인된 후의 상황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4절에 보시면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요한이 보아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존재,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순교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들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말세에 그 손과 이마에 있어질 그 표가 없는 자들, 표를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기 색깔로 여러분에게 표시되었는데요. 4절과 5절에 보시면 살아서 그리고 살지라는 등등의 살다라는 표현이 거듭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았네 할 때 그 살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다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의미로 요한복음 5장 25절과 로마서 6장 10절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말세의 세상의 눈으로 보아서는 약하여서 죽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실상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다로 번역된 이 에제산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 부활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이를 가지고 첫째 부활이라고 명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다고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으실까요? 네,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누굽니까?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사장과 왕의 정체성을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로 구분되어서 인정되어서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어쩌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살아갈 때 그 마지막 때, 육체적인 마지막 때를 맞이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첫째 사망,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유한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둘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둘째 사망은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 즉 사탄을 따라간 사람들이 그 결과적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졌을 때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영원히 심판받아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이 애덤스라는 신학자가 때가 가까웠다라는 저서에서 실현된 천년 왕국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위치하는 현재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현존합니다. 현존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죄와 악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이미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결정적인 승리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악의 왕국은 세상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나란히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7절부터 10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7절을 보시면 사탄이 그 잠시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땅의 사방, 모든 땅의 동서남북, 전 세계에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곡은 왕을 의미하고요, 마곡은 그 지명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누굴까요? 사탄의 영향 아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영향 아래 있는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무수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자들을 한데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적 그리스도가 미혹할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강화된 형태의 환란과 배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에도 사실은 말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징조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실까요?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온 땅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과 진과 사랑하는 성읍을 두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일까요?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들이,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꽉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우리를 두렵게 했던 그 존재들이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절대적인 그 강한 힘으로 그들을 말소시켜버리는 겁니다.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영화의 어떠한 장면도 이러한 통쾌함을 다 표현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보시면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 그들이 심판당합니다. 이 장면은 구약의 어느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느 장면일까요? 지명이기도 한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용, 누구일까요? 예뱀,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던, 죄짓게 했던 그 예뱀.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마귀,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여서 이 땅에서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에 이른 것처럼 그 자취를 감춰버린 것과 같이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밤낮 없이 세세토록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처절하게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마지막 심판을 향한 환상이 시작등과 함께 정신없이 달려와서 드디어 마지막 심판의 장면에 다다릅니다. 함께 11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없더라. 아멘. 아멘. 마지막 심판 이후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보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그렇게 수없이 빽빽하게 포위하고 있던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들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과 하늘은요,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 공간을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는 용과 짐승들이 사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그 아주 작은 것, 먼지조차도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주요한 단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생명책과 불못입니다.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똑같이 심판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잠시의 쾌락을 위해 영원과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저버린 자들은 사망과 음부와 더불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둘째 죽음, 영원한 사망 한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악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을 것만 같은 친절한 모양새로 옷을 입고 거짓된 사랑과 왜곡된 진리를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공의는 힘이 있어서 완전히 승리할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약하디 약하여서 실패한 것처럼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이 에제스 부활의 삶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들은 영광스러운 자들로서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가짜 삼위일체의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확고히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꼭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10년 전에 개봉한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 영화에는 이중 스파이로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일본 편에서 처음에는 독립군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제의 그런 많은 숱한 고문과 두려움 속에서 결국은 일제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 독립군들, 살아남았던 독립군들에 이어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면서 마지막 호흡을 거두면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나도 독립군이었다고, 나도. 그때는 독립군이었다. 끝내는 자신도 독립군이었음을 말하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마지막 심판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예전에 나는,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따르지 않으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둘째 사망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시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짜 삼위일체가 미혹하는 시대 속에서 참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와 함께 왕 노릇하는 자로 서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며 심판의 날 그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확신으로 서는, 오직 주의 자비를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